자, 계속해서 잠언 3장 30절부터 너는 압제자를 시기 하지 말며 그의 길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이런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하나 주의 은밀하심은 의로운 자와 함께 있음이라. 악인의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처소에는 주께서 복을 주시는도다. 진실로 그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현명한 자는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나 어리석은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은 수치가 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이 해치지 않았다면 까닭 없이 그와 다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다투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까닭 없이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저 까닭 없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까닭 없이. 그런데 많은 성경들이 그 까닭 없이란 말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은 정말 무조건 화만 내도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런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참 이렇게 그 한마디를 삭제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할 때 그게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악한 자들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한 권만 썼는데 그렇게 수많은 성경이 서점에 가면 진리하게 있습니다. 성경 한 권만 다시 고쳐가지고 개정해서 내놓게 되면은 엄청난 수입이 보장됩니다. 성경은 판권이었기 때문에 누가 개인이 소유한 판권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번역해서 더 좋은 번역이다 이렇게 내놓게 되면 그 사람은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해서라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이 잠언에 보면은 이 다투는 일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배우다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참 이렇게 성경을 까닭 없이 삭제하는 사람, 까닭 없이 까닭 없는 말을 삭제하는 사람, 이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 너희 눈먼 안뢰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하루살이는 걸러내버려요. 우린 이런 거다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고 큰 것을 울컥 삼킨단 말이죠. 이게 뭐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다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때문에 진리를 비방하는 사람,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 이럴 때는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또이 교회에 사단이 보낸 여우들이 들어올 때, 그래서 포도원 넝쿨을 망치려고 그럴 때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들은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쫓아내는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한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몇년 동안을 눈물로 말씀을 가르쳤는데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면 이리 때가 올 것이다. 이리 때가 올 것이다. 이게 보면은 많은 부흥사들이 집회를 하고 나면 말이죠. 교회를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그 교회 목회자를 완전히 그냥 녹화시키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참 양떼를 흩어버리고 목회자 포도원 넝쿨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강단에는 함부로 아무나 세우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러면 양떼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캐나다에 할수 없이 어떤 미국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통역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캐나다 토론토에는 어느 한국 교회에서 제가 통역하러 가면서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한테, 한국 목사님한테 한 주일을 맡긴 적이 있어요. 나이도 지긋하고 그래서 내가 믿고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여러분 왜 전도하십니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주일마다 나가서 마켓에서 예배 끝나고 전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혼란이 온 거예요. 혼란이 온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람들을 빼내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다고. 참 이런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에 뭐 그냥 뭐 LA 바다에 나가면은 선교사나 목사가 발로 채이는 게 그런 사람들이니까 다. 이런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지금.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요, 꼭 결국은 양들을 도둑질하는 사람들로 돼버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선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다투는 일이 있었죠. 때로는 그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진 적도 있죠. 그래서 신라와 다시 통역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다들 명분 때문에 그렇죠. 이 명분이 있을 때 까닭이 있다 그런 얘기 하네요. 세상 사람들도 명분을 따집니다. 명분 없이 하는 일은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가장 큰 명분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리 다투고 싸울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거야말로 가장 큰 명분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죽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상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요. 열매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리빙스톤은 평생을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는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킬 수가 없었어요. 뭐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저기 중국에는 허슨 테일러가 갔잖아요. 그리고 더 동남아 지역에 뭐 저드슨 고퍼드라는 사람도 갔고요. 이렇게 인도 같은 데 윌리엄 캐리가 갔고 그렇게 갔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열매를 못 거뒀어요. 허슨 테일러도 앞뒤에다가 오를 의자를 써가지고 그냥 다닌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할때 지금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 때문에 열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다 취하고 영광 받으라는 말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까? 우리까지도 사도 바울의 열매 아닙니까? 물론 성령께서 하신 거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바로 코앞에 내가 죽기 전에 뭔가 이루어가지고 뭔가 영광을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사람은 올바른 명분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말이죠. 엄청난 명분이죠.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보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불평할 것도 없고 절대 그럴 게 없어요. 우리는 영원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100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일부는 자기 살았을 때 구원을 받았고 일부는 자기 장례식 때 와가지고 구원받았고 또 일부는 자기 죽은 다음에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참 구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바른 말씀 안에서 정말 저들이 양육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죠. 비참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이 선지자들도 그렇게 죽었고 수많은 신약 시대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정말 그 사도들은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죽었지만은 결국 이것이야말로 까닭이 있는 죽음입니다. 아무리 비참하게 죽을지라도 길거리에 쓰러져 죽을지라도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은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멋진 집에서 참 가족들이 지켜보라는 가운데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라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명분인 복음 전파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하지 않고 죽으면은 결국은 별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전혀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참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비참하게 정말 객사를 할지라도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마침내 평화와 행복과 영광과 기쁨이 그에게 몰려들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리다가 손잡고 갈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1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압제자를 시기하지 말며 그의 길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압제자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되게 악인들이죠. 악인을 시기하지 말아라. 이 아사벨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이 악인들을 시기했어요. 너무나 잘 되니까. 너무나 정말 부자고 자식들도 많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그냥 이런 사람을 보고 자기는 평생을 성전에서 레위족으로 찬양하는 일을 했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아침마다 밤마다 그게 생기니까 불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깨달았지만 말이죠.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고 시기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은 그 악인이 결국 그렇게 득세하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잠시 후에 찾아보니까 그 자리에 아무도 없더라. 마치 풀을 뵌 것처럼 그냥 싹 사라졌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37편과 시편 73편은 서로 이게 짝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득세한 사람들 뭐 교계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정치계라든가 재계라든가 이런 데서 출세한 사람들, 득세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말이죠. 결국은 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뒤에 가서 조사해 보면은 다들 누구를 압제하고 누구를 죽이고 올라서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줄 알면서도 그가 어떤 영광을 취하면은 부러워한단 말이죠. 부러워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냥 주님이 하신 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가 그냥 다른 방법으로 확 그냥 유명하게 되면은 속으로 슬쩍 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절대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절대 그러지 말아라. 압제자를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그다음에 잠언 24장 보게 되면은 말이죠. 시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기하지 말아라. 참 그렇기 때문에 참 희한하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득세를 했는가? 재물을 모았는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는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탁 나타날 때 외모를 보고 말이죠. 거기에 눌려가지고 시기하고 불호한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육신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성령께서는 결국 솔로몬 왕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거기서 취하지 말아라. 절대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거기 가서 굽실거리면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이건 정말 이 잠언 말씀은 한절한절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정말 새기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말씀들이에요, 다. 자, 그래서 32절 보니까 이는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하나 주의 은밀하심은 의로운 자와 함께 있음이라. 가증한 사람들 이 잠언에 보게 되면은 이 가증한 사람들에서 많이 나와요.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말이죠. 그래서 그 물건을 사고 파는데 속이는 사람들, 저울주, 다른 저울주 사는 사람들, 또 악한 마음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성경의 가르침을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 마음이 교만한 자들, 또 무제한 피를 흘리는 손, 또 그다음에 항상 악한 일하고 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계획을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또 형제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뚤어지고 가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잠언에 쭉 보면은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밀하심은 의로운 자와 함께 있습니다. 의로운 자와 함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주님의 무릎에 누워서 주님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건 누굽니까? 그랬어요. 그 사람은 내가 빵한 쪽을 내가 적셔서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이스카롯 유다에게 주님이 주셨잖아요. 주님이 주시니까 결국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갔죠. 그게 은밀한 거. 그때 이제 그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이 이제 은밀한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은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세 사람에 대해서 세 사람과 세 사람만을 불러가지고 은밀한 일을 할 때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주님이 볼 때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뭐랄까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나가야 되겠죠. 33절 보니까 악인의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처소에는 주께서 복을 주시는도다. 악인 그러면은 구약에서 악인 단수면은 앞으로 물론 그 당시에 악인도 있지만은 오늘날의 악인도 있지만은 악인 그럴 때는 앞으로 나타날 진짜 악인 적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바로 적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죠.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악인의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처소에는 주께서 복을 주시는도다. 옛날에 그 법궤가 필리스탄에서 이제 다시 돌아올 때 말이죠. 그 사람들이 웃사라는 사람이 그걸 만지다가 그냥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그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갖다 모시겠습니다. 그랬죠. 우리 집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죠. 3개월 동안 그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축복을 받는 걸 보고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옮겨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정말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을 무릅쓰고 참 어려움을 무릅쓰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은밀하게 그 처소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 주님 당시에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집에 주님이 자주 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랬잖아요. 은밀하게 가셔가지고 그 가정에 복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그 집에서 선포했잖아요. 이게 그 처소에서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참 성경에 의인들로서 기록된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기록된 사람들, 그 얼마나 멋졌습니까? 그게 생명록 아닙니까? 성경이 이게 사실. 예? 사도 바울도 자기와 동역하는 많은 자매들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저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보니까 진실로 그를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조롱하는 사람들, 요즘에 무엇을 조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제 공중에 임하셔서 신부를 데려간다. 그 다음에 대환란이 온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한 심판한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간다. 이런 얘기들을 조롱해요. 다 비유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면 조롱을 한다고 놀린단 말이죠. 조롱하는 자들을 주님이 조롱하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하늘에서 그 아마 이 만약에 이 땅처럼 TV가 있다면 아마 다 보일 거란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조롱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파라오라는 사람이 파라오에게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해. 또 이스라엘로 못 가게 할 거야. 아이고, 이거 얼마나 조롱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웃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웃으시리로다. 기가 막혀가지고. 참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 예언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조롱하십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리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날에서 나오죠. 엄청난 뭐 그냥 뭐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그냥 진동이 있고 불로 다 삼켜지고 이걸 조롱한단 말이죠. 알면서도 조롱해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알면서 조롱한가 하면은 이것을 얘기하게 되면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계시록을 예언서를 다룬 사람들을 조롱하고 저 사람들은 뭔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다. 사실 그래요. 시간을 정해놓으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다 종말론자가 돼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대개 보면 사람들이 자기는 안 죽는 것 같아. 죽는다고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 분명히 제가 뉴욕에서 여기 왔을 때 85년대에 왔으니까 거의 몇 년입니까, 이게? 에? 20년 아니에요, 거의가? 20년 좀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0년이 뭐예요? 엄청나게 오래됐죠. 85년부터니까. 아유, 29년이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엊그제 갔거든. 근데 앞으로 29년이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주님이 느껴보시면? 없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양론에 가보면 그 절실히 느껴요. 90이 넘은 사람도 자기가 안 죽는다 그래. 빨리 천국 가시면 좋겠다 그러면 막 화를 낸다고요. 그것도 교회 권사님들 출신들이 그래. 이걸 보면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뭐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배워서 알긴 알죠. 배워서 알긴 아는데 깨닫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왜 성경 말씀을 자꾸 같은 말씀을 배웁니까? 배울 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과 지식은 달라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4절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누가 겸손한 자인가? 5장 5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건 전부 교회 안에서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지상의 유일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찾아오기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옛날에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나타내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이게 산에 올라가면 그 산 밑에서 말이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가 뭘 하는지 몰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죠.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드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냥 세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세웁니다. 저는 이 교회도 그런 젊은 종이 그렇게 그 종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울 걸 믿고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은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역자들이 말이죠. 그 때를 못 참고 고개를 바짝바짝 들고 목회자에게 막 그냥 대들고 이런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높이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나는 몰랐죠. 우리가 이렇게 바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다니면서 참 이렇게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는 걸 난 몰랐죠. 그냥 그때 말씀을 받고 그걸 안 잊어버린 거예요. 안 잊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제가 잊어버렸다면 벌써 목회를 관뒀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35절을 보면은 현명한 자는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나. 자, 이게 뭘까요?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으로 받는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에서 통치권이 보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할 때 받는 영광이고 그 영광과 더불어 우리도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니 너희 지체를 죽여라.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고린도서 성도들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영광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다 통하잖아요. 앞으로 너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시편 2편에 나오죠. 땅끝까지 내게 줄 것이다. 내게 구하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죠. 그러므로 이 지구라는 아름다운 지구 아닙니까? 그래도 가장 아름답잖아요. 지구가. 이런 위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통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압제자를 부러워하고 통치자들을 부러워하고 뭐 득세한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보니까 뭐 세계지대 보니까 요만한 혹해 하나 톡 튀어나오는데 거기도 반쪽에 갈라졌잖아요. 거기서 지금 뭐 누가 뭐가 되겠다고 싸우고 난리들이에요 지금. 예? 그럼 뭐가 되면 또 그냥 한 달에 하면은 또 득세하면 또 교만해지고 이게 뭡니까? 우리는 전체를 봐야 돼. 이 지구 전체를 보면서 주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보고 가만히 있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대개 보면은 그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게 그 네 가지 실수를 해요. 첫째는 킹잼 성경을 몰라봐요. 지혜가 없으니까 몰라.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다음에 구령은 안 해요. 구령은 안 해요. 영혼 구원을 할 줄 몰라요. 제가 선교제 다녀봤지만 말이죠. 선교사가 직접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돈 받아가지고 거기 현지 목사들 주고 그냥 부려먹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있죠.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다음에 이 길에 나가가지고 길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거나 설교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현재 이 세상에서 그저 뭐 경건의 이익이다, 축복이란 얘기하고 이게 네 가지를 하지 않고 결국은 지나가게 돼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 결국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런 얘기죠. 열매를 보고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지혜론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받을 것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낮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5절 하반절 보면 어리석은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은 수치가 될 것이니라.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어리석은 자가 높임을 받는 것. 지금 이 세상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이나 교계에서나 어리석은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높임을 받고 그들에게 재물이 들어오면 그 재물로 사람들을 굴복을 시킵니다. 정치를 하려고 그래도 돈이 없으면 못하고 교계에서도 총회장이 되려면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총회장 선거할 때 보면 똑같다고 그래. 세상 정치가들 말이죠. 잘못된 선거운동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뭐 사주고 뭐 그런 거.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린 절대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럴지라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름 부르고 올라가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긴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건다 작은 일이에요. 앞으로 통치하는 통치권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잖아요. 지혜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지혜로, 주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주님의 공동상속자니까, 주님의 아내니까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옛날 지구에서 빛이 있으란 것처럼 또 땅은 모든 것을 내라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저 달나라도 가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고, 토성이나 목성 가도 그렇게 될 거고, 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우주에 지금 셀수 없는 하늘의 별은 셀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만들 수 있죠. 왜? 손가락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해와 달들을 봐,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께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보시나이까? 손가락으로. 참,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아버지를 만나 뵐 때, 얼굴과 얼굴을 뵐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속에서 우리가 다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말씀 구절구절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이 있는지,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 있는지, 이 말씀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평강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아버지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